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체계의 신뢰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의 사거리가 통상 300km이어야 하는 데 반해 이번에는 30km밖에 되지 않았다며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관한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지만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갈수록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대상으로 한 전투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시리아에 250명의 특수군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군은 지상전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달간 ISIL 반군을 대상으로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데 추가 파병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는 유럽이 안보 부담을 얼마나 감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럽의 결속과 번영은 스스로 이뤄야 한다며 강력한 유럽연대는 세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ISIL 격퇴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은 예멘 남동부 지역을 공격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전사 8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은 오늘 예멘 정부군이 아랍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알카에다가 지난해부터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무칼라를 공격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알카에다 지도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앞으로 4년 뒤면 말라리아가 퇴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한 알제리와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코모로스,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오는 2020년이면 말라리아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60%로 낮아졌고 아프리카에서도 5살 이하 어린이의 경우 71%, 전 연령층에서는 66%까지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반이민 우파 성향의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반이민과 반유럽 기치를 내세우며 출마한 자유당의 노버트 후퍼 후보는 어제 선거에서 36.4%를 득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위를 기록한 전 녹색당 출신 알렉산더 반데르벨렌 무소속 후보와 다음 달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유당은 최근 유럽 난민 사태,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오스트리아에만 10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폭주한 이민 문제에 주력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면 연정에 참여해온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후보와 중도 성향의 국민당 후보들은 각각 11%대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멕시코 국영 석유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 국영 기업인 페트로레오스 멕시카노스 측은 어제 수색 요원들이 폭발 현장에서 시신 4구를 더 발견해 전체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사망자 외에 1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리수영 북한 외무상의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If North Korea shows seriousness i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임하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강화에 미한 동맹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앞서 AP통신과 23일 뉴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그런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핵실험을 결심할 때까지 단순히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긴장 완화, 영내 미 동맹의 보호를 위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일관적으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shows seriousness i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n we will be prepared to enter into serious conversations with them.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진정성은 연이은 도발 행태에 이어 발표하는 언론 보도에 기반해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나은 태도를 보일 때까지 미국은 계속 미국인들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등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23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과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engage in continuous provocative behavior. That they have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거듭 실패하면서도 그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김정은 정권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영 북한 외무상 발언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 외무상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전열을 흩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앞으로의 대북 제재 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와 이런 연례적인 방어적인 이런 행위를 훈련을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이런 주장을 멈추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중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발언을 북한과의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내 대북 대화파 등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일종의 선전전이겠죠. 그 제안을 할 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안한 게 아니라 기자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선전전이라고 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고 오히려 핵 능력 강화를 위한 젠걸음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당장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대북 대화론 또는 출구론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또 제재 자체가 목적도 아니지만 출구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출구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요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많이 다르다며 핵 문제의 경우 김정일 시대까진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북한은 벼랑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과거와는 다른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고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대화를 끄집어내는 경우에 대북 제재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궁극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자면은 북한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홍 장관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정권으로선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를 열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대회를 개최한다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사국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한 경고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안보리 성명 채택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했으며 4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24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지난 23일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와 지난달 채택된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였다고 해도 이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이임을 앞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미한 동맹은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5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환송의장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매순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최고 우선순위는 영어로 Fight Tonight, 오늘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특히 한미동맹의 적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동맹의 전략적 환경도 바뀌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전력이 지금까지 함께 발전시켜온 작전계획과 훈련 성과는 미한 동맹이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조만간 미한 연합사령관 지위를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에게 물려주고 나토군 사령관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열린 환송 의장 행사에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한국군 장병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영광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함께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 두 나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위기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 지휘관이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 미한 연합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을 포함한 주요 도발 국면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월에는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도입하는 3,000톤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도발 억지 차원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오는 2025년 전력화될 3,000톤급 장보고3 배치 2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 10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직 발사관 장비와 관련한 입찰 제안서 평가를 이번 주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 평가가 수직 발사대만을 위한 업체 선정이 아닌 전체적인 탐색 사업 개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계획대로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10개가 장착되면 최소 10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전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척이 건조되는 3,000톤급 장보고3 배치 1급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 6개씩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는 원래 3,0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지만 이런 무장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방어수단은 될 수 있다. 넓게 봐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을 잡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원래 그 3,000톤급 우리가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북한의 SLBM 밑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북한 SLBM의 맞대응 차원으로 한국군의 3,000톤급 잠수함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인 반면 한국군은 전술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쪽이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가진 미사일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은 되겠지만 저쪽 잠수함을 우리 잠수함이 막을 수 있는 문제로 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이 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도 우리 똑같은 무기를 갖겠다는 개념이지 이 잠수함은 우리가 잡는 헌터킬러 잠수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탄도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냐 헌터킬러라고 해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잡이 잠수함이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대응 능력, 보복 능력이죠.
한국군 관계자는 3,000톤급 잠수함은 이미 개발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SLBM은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800톤급 214급 잠수함엔 사거리 1,000km의 해성3 잠대지 순항미사일이 탑재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한국 내에서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핵 잠수함 건조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개발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핵잠수함 건조론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오후 동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SLBM 한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고 국제 비핵화 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르보 사무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라신 제르보 사무총장님,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즉 CTBT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먼저 이 CTBT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and its commission.
네,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말 그대로 지구상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바로 이 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조약은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 183개국이 서명을 했지만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비준이나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이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CTBT 서명 개시 20주년을 맞아서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강력회의를 열 예정인데 북한에 초대장을 보냈다지요?
North Korea being a country which ratification is necessary, I think it's only fair that we invite
북한뿐 아니라 이미 CTBT에 서명한 나라들과 서명하지 않는 나라들의 모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CTBT 조약은 원자로를 갖고 있는 44개국이 모두 서명 비준해야 발효가 되는데 아직 8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8개국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CTBT 강력 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We're still optimistic. Okay, that's what we can say. And then we're counting on
북한이 CTBT 강력 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우려 사안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계기로 관계국들과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conduct nuclear tests in this 21st century.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말로 하는 위협이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이미 4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런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fficult to judge any head of state from a sovereign country in his way of doing.
네, 한 주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외교적 행태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고 핵실험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서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이 이미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확보한 핵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보시는지요?
By stopping them from doing further testing, we reduce the capability of having them build.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중단하고 보다 강력하고 정교한 핵무기 개발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현 단계에서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자유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The 21st century is, I think, is assumed to be too civilized for anyone.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를 군사적 억제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인류가 나아갈 길은 아닙니다.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 mean the greatest expert on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났던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견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해커 박사를 만났는데요. 그는 북한을 8번이나 다녀온 북한 핵 전문가입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제재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문제를 풀려면 평양의 수뇌부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First, the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to stop any further testing from North Korea.
첫째로 북한 수뇌부가 할 일은 핵실험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 유예 선언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 수뇌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해주시죠.
My message to President Kim Jong-un is for him to consider.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핵실험을 자제하고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강요 회의에 참석해서 이를 계기로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나신체류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대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북한 사회의 완전한 자유와 평화 통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모두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 2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올해 행사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붕괴 이후를 위한 탈북자 역할 그리고 책임이 그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머물던 베네수엘라 시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실상을 언급해 7년간 강제 구금됐던 사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이 최근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행되는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이 지난 11일 북한에 수감됐던 베네수엘라 유명 시인의 사연을 길게 소개했습니다. 열혈 공산주의자였던 알리 라메다 씨는 1965년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강연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기사가 딸린 차량까지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메다 씨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 북한이 자신이 생각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편지를 몰래 검열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채 북한 내무성의 좁은 방에 갇혀 1년 동안 길고도 혹독한 신문을 받은 라메다 씨는 2개월의 가택연금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그에게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비밀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노동교화형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74년 9월 석방될 때까지 7년간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감 중 하루 12시간씩 차량 부품 조립 작업에 투입됐고 국과 밥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책은 물론 연필과 종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시를 지어 암송했고 나중에 석방돼 베네수엘라로 돌아간 뒤 이때 지은 시 100편을 엮어 슬픔에 젖은 여행객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1995년 1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디아리오 라 보즈 신문은 라메다 씨가 숨졌지만 권력자와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데 익숙하지만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평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며 라메다 씨가 최고 지도자와 다른 생각을 하다 처벌을 받는 비정상적인 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컴퓨터 해킹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공격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중요기반시설 기술연구소 ICIT가 최근 세계 각국의 해커 조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정찰총국사나 121국을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소개했습니다. 121국은 정찰총국의 6개국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 정보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1국이 1998년에 창설됐고 북한군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1,8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요원들은 기밀 자동화대학에서 직접 선발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전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21국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빈번히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121국의 해킹 공격으로 은행과 방송사와 관련 있는 3만 개 컴퓨터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커들은 자신들이 후이즈 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4년 11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한 해커들이 영화 제작사인 소니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약 100테라바이트의 자료를 훔쳤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소니사 해킹을 북한의 수행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후이즈 팀과 평화의 수호자의 공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공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앞서 알려지지 않았던 해커단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두 공격 모두 온라인 신원 도용의 한 방법인 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한 후 이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료를 훔치고 감염된 컴퓨터 시스템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지난주 미 의회 상원에서는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의 중무장한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역할과 역대 사령관들의 면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위기가 있었다며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eans that we have less and less warning about what can occur. We take for example that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해 주한미군은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고위 군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대북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인준될 경우 흑인으로는 첫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정전 상황에 따른 미한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현지 최고 지휘관입니다. 특히 미한 연합 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전시에는 유엔군 사령관직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 8군과 미 7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휘하에 병력 2만 8,500여 명과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전시에는 야전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게 되며 65만 명의 한국군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한국군과 동원 예비군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또 전쟁 발발 후 60일 이내에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파견되는 병력과 항공기, 함정 등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 통제권은 1994년 12월 한국군에 이양됐지만 정보 수집과 미한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위임을 받아 평시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돼온 한반도에서 한국군의 전시 군사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장급 장성이 맡고 있는 여타 주둔지 미군 사령관과는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급 장성이 맡고 있습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은 1959년부터 재직한 카터 맥그루더 사령관을 시작으로 현 커티스 스케퍼러티 사령관까지 모두 18명이었습니다. 특히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재직한 5대 존 H. 마이켈리스 사령관은 6.25 전쟁 당시 미 25사단 27연대 지휘관으로 참전해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1사단과 함께 방어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6대 리처드 스틸웰 대장은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확전을 피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틸웰 사령관에 이어 부임한 존 W. 베시 7대 사령관은 사병 출신으로 사성장군이 된 인물로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 당시 8대 존 위컴 사령관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위컴 사령관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직후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 한국민이 들짓대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한국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커티스 스케파로티 사령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But there's consideration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검토를 한국에 권고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사드 관련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it is helpful for any public official of the United States.
벨 전 사령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공개리에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창단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합창단 연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요부터 가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소화합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의 노래인데요. 물망초 합창단은 지난해 3월 창단해 이제 1년을 갓 넘긴 합창단입니다. 물망초 합창단을 이끄는 이선주 지휘자는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기사를 접하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이 합창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94년에 귀국해서 유학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휘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봉사 지휘는 많이 했죠.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사후퇴 때 함경도에서 흥남 부대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고 늘 제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아빠 돌아가셨지만 늘 그러셨어요. 내가 음악을 하면 앞으로 때가 되면 탈북자들이나 북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네가 봉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물망초의 그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일간지에 크게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뭐 역사의 조난자들을 돕는 뭐 작은 산타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물망초를 위해서 기여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럼 합창단은 또 제 전공이고 그래서 그러면 기꺼이 기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찾아가서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합창단이 아니었어요. 열린 학교의 합창 동아리처럼 그러니까 좀 음악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것이 잘 되니까 합창단으로 독립을 한 거죠.
처음 만들어진 지난해만 해도 화음을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수의 지원자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벌써 31명이 모여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공연에서는 합창 단복도 없이 무대에 섰는데요. 지금은 매 공연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멋진 치마를 갖춰 입은 단원들에 맞게 이선주 지휘자는 늘 남성용 예복인 턱시도를 입고 지휘봉을 잡습니다.
당연히 턱시도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레스를 입으니까 예를 갖추는 거죠. 대부분이 소프라노하고 한두 마디 정도만 엘토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 틀렸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엘토 여성 합창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거죠.
물망초 합창단은 46살의 막내부터 75살의 큰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지요. 정말 우리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고향의 노래도 하고 또 남한의 노래도 가요도 또 부르게 되고 또 우리를 배워주는 그 지휘자 선생님이랑 반주자 선생님이 너무나도 그 심도 있게 잘 배워줘서요. 우리 수준이 1년 동안 정말 높아졌어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합창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됐어요. 1년간 우리들이 그 노력한 걸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맺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가 물망초 합창단이 그 위용을 펼칠 겁니다. 아, 공연 중에 우리들이 기억나는 거는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가요를 그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악가 수준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모두 다 그런 높은 수준에 올라갔어요.
저는 메조 소프라노 안산에서 했나 그 평통 그 공연할 때 우리 많이 박수 갈채를 받았어요. 너무도 뿌듯하고 너무 예 즐거웠어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달북이 여성들이 그 모든 그 자부심과 열성을 더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지만 고향을 두고 온 아픔을 가진 공통점으로 모인 합창 단원들. 모여서 연습하면서 정도 많이 쌓였습니다.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특히 우리 북한 노래도 하며 또 한국 노래도 하며 함께 하니까 더욱 좋고요. 또 우리 이 한국 분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돼서 감사해요.
아직 생긴 지 1년 남짓 된 합창단인 만큼 해외 공연이나 큰 무대에 서본 적은 없지만 물망초 합창단의 노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작은 공연장부터 교도소에서의 공연까지 하루하루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이선주 지휘자입니다.
거제도 갈 예정이고 광양, 지리산 하여튼 우리 전국 다 갔다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울릉도 빼고 다 간 것 같아요. 큰 무대보다 조금만 어떻게 보면은 산천 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조그만 강당에서 그러니까 해설과 영상이 있는 음악 감상회 같은 거에서 클래식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특히 소년원 지난번에는 춘천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거기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하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는 범죄한 여러분들보다 세상의 문화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강의와 함께 클래식 그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물망초 합창단은 탈북민들의 탈북 과정에서 혹은 정착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러시아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평양의 8살 소녀를 주인공으로 찍은 영화 태양 아래가 곧 한국에서 개봉된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수상하기도 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화관 상영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개봉이 됩니까?
오는 27일 수요일부터 한국에서 개봉됩니다. 서울 신촌 메가박스 등 서울 지역의 세 곳 그리고 부산 충청 경기 광주 등 전국 9개 상영관에서 영화가 보여지는데요. 헐리우드 인기 영화나 대형 제작사가 홍보를 주도하는 대작 영화들에 비해서는 작은 출발이지만 이 8살 평양 소녀를 통해 보는 북한의 민낯 그 영상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가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동안 해외 영화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간간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영화 태양 아래 이 영상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특별시사회와 함께 탈북 인사들이 정치인과 나누는 그 북한 공산체제에 대한 담론에 이어서 이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직접 전하는 영화 제작의 뒷얘기를 듣는 시간이 이어졌고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그 외신 기자 클럽 시사회에서도 역시 30분 길이로 편집된 영상 시사 또 감독과의 질문 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이 약속했던 그 1년 내에 90일 동안 촬영하기로 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된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 촬영분을 매일매일 확인했던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해서 영상을 숨겼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영화 공개 후에 러시아와 외부의 압력 등으로 영화 공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전했고요. 특히 주인공 소녀 진미에게 소년단에 입단한 소감을 묻고 또 대답을 머뭇거리며 눈물을 흘리다가 외운 것을 토해내듯 말하는 장면, 맨 마지막 장면에 쓰였는데 이 장면에서 그 8살 소녀, 북한 소녀의 순수한 인간성을 잘 보여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Мое убеждение, что человек рождается свободным.
네, 만스키 감독의 말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러시아 출신으로 라트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비탈리 만스키의 최신 작품입니다. 평양에 사는 8살 소녀 진미가 태양절을 앞두고 소년단에 입단하고 또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보통은 작품 제작 단계에서 편집되는 이 다큐멘터리의 준비 과정들을 모두 담고 있어서 북한 당국이 영화 제작에 어느 정도나 관여하고 또 조작하려고 했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와 식당 봉사원이었던 부모는 공장 노동자가 돼 있고요. 고층 아파트로 바뀌어 있는 주인공 진미 가족의 모습, 밥상이 있는 부엌 찬장에 흔한 식기 하나가 없었고 장롱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실에 칫솔 하나가 없었다는 부분, 이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촬영 방법까지 결정하는 악조건에서 그 모습을 이용해 다큐를 찍는 과정으로 영상화한 것인데요. 사사건건 지켜보고 있는 태양, 그러니까 북한 당국과 지도자가 되겠죠. 그 아래 거대한 세트장으로 돼 있었던 평양의 이야기를 태양 아래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영화관 개봉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었다지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의 영화 제작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감옥이나 군대 등 제한된 지역에 대한 촬영했던 경험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평양에서는 제한이나 제약이 아니라 영화라는 영상 자체 제작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포스터에 작은 제목으로 진미야 행복하니라고 묻는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마저 조작된 북한의 민낯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동족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갑 속에는 현금 65달러와 신용카드 한두 장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또 2020년에는 동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네, 한국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불했는지 그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지갑 속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고 결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국 19살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미화로 따져서 65달러 정도가 되는 돈 한두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다는 한국 사람들의 지갑 속 쓰임새 어떻게들 쓰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어떤 것을 살 때 현금으로 사는지 신용카드로 사는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좌 이체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의 결과를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서도 분석했는데요. 금액으로 보자면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다음이 현금 지불이 많았고 그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즉 체크, 직불카드라는 것 많이 쓰고 있었고 그다음이 계좌 이체 순이었습니다. 응답자 모두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미화로는 65달러, 한국 돈으로는 7만 4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응답자가 전체 89.2%로 나왔습니다.
현금이 있어도 신용카드나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그리고 소득이 한 2만 6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제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자 전체의 79.2%였는데요.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온라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비율이 63.6%로 지난해보다도 한 6%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네.
국민 한 사람당 한두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수치는요. 지난해 발급된 총 9,310만 장의 신용카드를 인구수로 나눈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보안 강화하는 그 새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 신용카드 등 결제에 제도적으로 또 편리를 더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한국 사람들의 동전 이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집안에서 잠자는 동전 꺼내서 활용하자 뭐 이런 생활 운동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런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동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동전 사용하는 불편도 줄이고 사실 동전 발행할 때 돈 많이 드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것인데요. 올해 안으로 금융기관과 전문 IT 업체 등과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동전 없는 사회가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가 많아졌다고 해도 동전이 사용되는 곳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전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동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동네마다 있는 작은 그 가게, 편의점이나 마트, 약국, 커피숍 이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잔돈을 거슬러주는 대신에 소비자의 신용카드 등 선불수단에 충전해주거나 넣어주거나 전자지갑에 충전해주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는 방법이 구상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 지금 소액 결제망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이 동전 없는 사회 실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4월 26일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참사 30주년을 맞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곤 하는 사건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